엄마들의 놀이터. 얼마 전 큰아이에게 늦은 생일 선물을 사줬습니다. 선물이 늦어져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바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선물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봐요. 선물을 고르고 사기까지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 엄마인 저는 더 기쁘고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지내다 보면 참 별거 아닌 거에도 그냥 막 행복해질 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요즘 저희 신랑은 막내의 말 한마디에 막 웃습니다. 막내가 어렵게 뗀 말 한마디, 아빠. 그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이 웃을 수 있어 행복했어요. 행복하다는 거 큰 것에서 오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들과 소소한 것에서부터 오는 행복 많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들으면서 오늘 엄마들의 놀이터에는 어떤 소소한 행복이 숨어있는지 찾아볼게요. 세상의 어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우리 집 이야기 안방극장.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오늘 저희 큰아이의 모험담을 이야기하려고요. 저희 첫째는 또래보다 모든 게 조금씩 빨랐어요. 행동도 말도 글도. 그래서 가끔 뭘 그리 잘 아냐고 물어보면 난 생각주머니가 있잖아 하고 대답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친 어떤 일요일이었어요.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첫째 원준이가 장난치면서 밥을 늦게 먹길래 너 그렇게 늦게 먹으면 엄마 너 두고 먼저 간다 하곤 한창 돌아다니고 싶은 17개월짜리 둘째를 데리러 타가방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하고 원준이를 찾는데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원준이 친구들은 다 보이는데 원준이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죠. 다른 애기 엄마들도 찾아주는데
원준이 1층에 있었는데
원준이 아까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원준이 아까 엄마 찾는다고 길가로 나가던데
정말 제각각인 목격담들. 그런데 그중에 길가로 나갔다는 말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에이 교회 어딘가에 잘 놀고 있을 거야. 전 그러면 애기 엄마 방에 원준이 봤냐고 물어봐.
그 말대로 단톡방에 물어봐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그래서 진짜 얘가 길가로 나갔나 싶어 차를 갖고 집 방향으로 천천히 향했지만 집에 도착할 때까지 원준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아무리 집으로 갔다고 해도 걸어서 벌써 집에 도착하진 않았을 텐데 그때부터 마음이 요동치더니 눈물이 나고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정말 혹시나 진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올라가 봤죠. 그런데 아니 글쎄
엄마 이거 봐봐 내가 이거 다 정리했어.
원준이가 태어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책을 번호 순서대로 정리하며 읽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원준이가 말하길 밥을 다 먹었는데 엄마가 안 보이더래요. 교회 곳곳을 찾아도 엄마가 안 보이길래 늦게 먹으면 엄마 먼저 간다고 하더니 진짜 먼저 갔구나 하고 나도 집에 가야지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집까지 걸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차를 타고 다녔으니 가는 길은 알겠더래요. 그리고 교회 밑 삼거리까지 내려가서 파란 불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 집에 가는데 한 아주머니를 만난 거죠.
처음 본 이모였는데 착한 이모였어. 그래서 얘기하면서 같이 걸었어.
그러다 중간에 경찰차를 만나고
너 엄마 어딨냐? 왜 여기 있어?
모르겠는데요. 아마 집에 먼저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가려고요.
그래서 집 주소를 말했더니 경찰차를 타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 화에 못 이겨 먼저 두고 간다고 말해놓고 애만 탓하고 엄마는 절대 널 혼자 두고 가지 않는다며 약속하고는 그날 밤 자기 전 또 대화를 했죠. 원준아, 엄마가 원준이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엄마, 나는 엄마가 무서운 것보다 더 무서웠어. 그래서 막 뛰었어.
원준이 근데 집에 오는 길 알았어? 한 번도 혼자서 안 와봤잖아.
차 타고 맨날 다녔잖아. 그리고 나에겐 생각 꽃주머니가 있잖아. 근데 엄마, 경찰차 한 번도 안 타봤지? 경찰차는 속이 하얗더라? 그리고 뒷좌석이랑 앞좌석 운전하는 사이에 철문이 있어. 완전 재밌었어. 아, 엄마도 나중에 경찰차 한번 타보면 좋겠다.
뭐? 경찰차는 안 타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인데 말 안 듣는다고 평소 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고 반성이 됐어요. 그날 이후 이제는 아이에게 괜한 공포심을 주는 말들은 안 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네, 오늘 안방극장은 심장이 저 바닥까지 다녀왔을 것 같은 원준이 어머니의 사연으로 꾸며봤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사연의 주인공 원준이 엄마를 스튜디오로 모셔볼게요. 최정민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안방극장 사연 제목 원준이의 대모험. 우리 안방극장의 감주 최정민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제 사연입니다.
방송하다 보니 정민 씨의 사연을 소개하는 날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패널이 아니라 사연의 주인공으로 얘기 나눠봐야겠어요.
네.
아, 진짜 엄청 놀랐겠어요.
아, 진짜.
어, 진짜 듣고 있는 우리 엄늘 엄마들 다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거든요. 애가 없어졌다는 아유 진짜 말만 해도 진짜 그 직감이 왔을 때 어떠셨어요?
아이 설마 이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아니 교회 어딘가 있겠지 뭐 애들이 놀다 보면 어딘가 있고 언젠간 찾겠지 했는데 너무 못 찾으니까 아이 아니겠지 설마 진짜? 막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 요동치는 내 마음이 어머, 길가?
나야 할 것 같아.
그럼 길가엔 차도 있는데?
그러니까
집에 갔다고? 혼자 집에? 막 아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잃어버린 것도 1차적으로 잃어버린 거에 놀래고 그다음에 찾기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찾길 가다가 혹시라도 이런 걸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아, 진짜
아우 진짜 어떡하면 좋아.
아우 난 너무 생각하기도 싫어.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정민 씨도 그날 되게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우리 아들 두 아들 때문에.
아니 뭐 물론 평소에도 힘들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그런 날 있죠.
막 아침부터 애 먹이고 또 남편 출 가서 없어서
어떻게
피로가 완전 누적된 차에 또 우리 둘째가 막
남편도 없었구나.
그 식당에서 막 내려간다고 하다가 막 몇 번 떨어지고 의자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열과 힘과 하여튼 모든 게 다 힘들었던
다 소진되었던 모든 기력은 다 하고
근데 또 원준이까지 말을 들어주면 좋겠는데
말도 안 들어주고 근데 그 힘 엄마가 힘들었던 게 원준이한테도 전달이 됐나 봐요. 우리 원준이는 엄마 말을 그냥 그대로 믿은 죄밖에 없는데 아니 보통 겁나서라도 집에 가겠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잘 못 옮길 것 같거든요. 원준이가 진짜 겁이 없나 봐요.
아, 그죠? 겁이 없어서 걱정해요. 예전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가 계단으로 가겠다고 올라간 거예요.
어쩜 좋아.
참고로 저희 집 28층입니다.
오 마이 갓.
네. 근데 그때 같이 하원해준 이모가 아니야 원준아 너 못 가. 근데 이미 얘는 올라가고 엘리베이터가 와가지고
그때 엄마랑 같이 있을 때도 아니고 어떡하면 좋아.
그 다른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 이모가 먼저 다른 애들 집으로 먼저 데려다 주고 그리고 막 찾았는데 없는 거죠 원준이가. 근데 원준이를 12층에서 찾은 거예요. 12층 계단에서.
그럼 그 계단을 계속 올라가면서 찾았겠네요. 네,
못 찾았으면 그냥 쭉 정말 28층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아 진짜
세상에.
원준이는 평소 그때, 자기가 생각 주머니가 있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생각 주머니를 참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주기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12층 계단은 사실 어른도 힘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올라갔지? 아, 그 원준이 생각 주머니 제가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는 그런 모험심 강한 생각들이 막 많이 있나 봐요. 그 정민 씨가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돼요.
그렇죠. 근데 엄마가 좀 잘 얘기를 해주면 또 다른 쪽으로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생각 주머니를 많이 활용하겠죠.
그럴까요?
아니 근데 요즘 사실 이 무서운 세상에
그러니까
그 낯선 그 아주머니 좋은 이모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그 이모 누구신지 모르지만 진짜 감사하네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그렇죠? 그 이모의 존재는 모르지만 원준이 말에 의하면 낯선 이모였어.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러니까 모르는 이모도 아니고 낯선 이모래. 낯선 이모였어. 그런데 참 좋은 이모였어.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이모랑 같이 얘기하면서 걸어갔대요.
진짜 감사하다.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분이 집까지 데려다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원준이가 주소를 또 잘 외우고 있어서 다행이지.
다행이.
전화번호를 알았으면 사실 전화라도 했지 않았을까. 근데 비밀번호는 또 외우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집까지 들어간 거겠죠.
아마 뭐 1층에서 내려주셨 싶어요. 지가 이제 1층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집까지 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네. 경찰분들은 내 생각에 집까지 보내주시지 않으셨을까?
그럴까? 그러니까 뭐 전화번호는 못 외워서 아마 경찰분들이 연락은 못 해주고 집에만 보내주고 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경찰 아저씨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요.
원준이가 그 경찰을 만났던 그곳에서 집까지도 좀 거리가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 엄마 집에 있을 거라면서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 6살 꼬마가 너 몇 살이니? 이랬는데 뭐 6살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고 물어보고 했을 텐데. 아, 그래도 진짜 무사히 경찰차 타고 집에 와서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동화책처럼 도와주는 분들을 적재적소에서 딱딱 만났네요.
정말.
응? 아니었으면 진짜 어쩔 뻔했어.
그러니까.
아니, 저도 2학기가 되면은 지안이 혼자 등하교를 해보려고 해야 하나 싶은데 우리는 아파트 단지도 아니라가지고 사실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옛날에 우리 때 엄청 멀어도 그냥 1학년부터 그냥 막 혼자 그냥 등교했죠.
맞아요, 맞아.
근데 요즘 세상이 너무 많이 달라져서.
그러니까. 그쵸? 제가 이번에 진짜 아이들 미아방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날 여러 상황들을 막 얘기하면서 시뮬레이션 같은 걸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제 핸드폰 번호를 처음으로 알려주고.
아, 그동안 안 알려줬었구나. 네,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혹 잊어버리면, 잃어버리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걸어달라고 하라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연습시키고 막.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저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에 우리가 그 잠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데 아이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동생 아이를 좀 잠깐 봐줘야 돼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애가 셋이고 그 아이까지 제가 넷을 애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신도 신기고 이제 갈 준비를 딱 하고 잠깐만 여기 있어 이렇게 했는데 잠깐 저희 한결이 본사이가 없어진 거예요. 저 정말 그때 심장이 나 그래서 정민 씨 마음이
너무 나 지금 다시 심장이 두근 거.
나 우리 애 잃어버리면 더는 남의 애를 내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정말 그 물론 뭐 다 이렇게 찾다 보면 있겠죠. 어디 그 짧은 시간 어디 나갔겠어요. 그래도 이게 못 찾을 것 같고 왜냐면 또 거기가 2층이었는데 계단이 있는 곳이라 가지고 혹시라도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막 그래서 얘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애꿎은 그 엄마한테 내가 지금 잃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승질을 내고.
어떻게 나 지금 너무 벌렁거려.
애 이름을 부르면서 막 오만 동네를 다 찾고 막 정신이 없어. 제가 그래갖고 우리 애는 우리 이모님 있어갖고 얼른 그냥 맡겨놓고 막 그 애 찾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그랬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엄마한테 애 찾았다고. 어머. 다행히 이 아이를 아는 어떤 삼촌이 전화를 해줘가지고 찾았는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도 어디 있을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당황해서 애 보자마자 찾았다 소식에 엉엉 울었잖아요.
아니 근데 주위에 의외로 애 잊어버린 사람 되게 많더라고.
나 눈물 났어 진짜. 그때 애를 보는데도 눈물 나고 찾았다는데도 눈물 나고 내 애보다 남의 애니까 막 그게 너무 막 그래가지고
난 진짜
진짜로. 근데 우리 지안이도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막 그런 거 혹시 잃어버리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안 돼요 싫어요 뭐 이런 노래 같은 걸 하더라고요.
원준이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어린이집에서 가르쳐줬었나 봐요. 낯선 사람이 말 걸거나 할 때 싫다고 하는 법을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아무튼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육아하다 보면은 애들 마음 생각 못하고 화가 나는 대로 얘기할 때 많잖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
정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렇거든요. 근데 오늘 원준이 반응 보니까 말 좀 걸러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어른이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는 진짜 달라요, 그죠? 너 나가 했으면은 집 나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원준이.
진짜. 아니, 아이들에게 말을 조심히 좀 하려고 이제 조금 제가 바뀌었어요. 진짜 아이들은 진짜 너무 생각보다 더 순수하고 단순해서 엄마가 없으니까
아 진짜 엄마 발대로 엄마 먼저 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집까지 차로 다니는 거면은 걸어서는 멀었을 것 같은데.
꽤 멀죠. 제 걸음으로도 한 25분 30분이니까 애들이 걸어서 가면 더 멀죠.
웬일이야. 그 거리를 걸어가려고 한 것 자체가 대단한데 어떤 분이 듣고 그랬어요. 어른들은 짧아 보이는 거리라도 아이들이 보면 엄청 넓어 보인다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는 학교 운동장이 엄청 커 보였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커서 다시 가보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맞아.
원준이 눈에 이 오늘 안에 집에 가겠나 싶기도 하고 그 걸어가는 동안 아이고. 그런 거리였을 것 같고 엄마를 내가 만날 수나 있을까? 막 이랬을 것 같고 자기가 더 무서워서 뛰었다는 그 말에 제가 다 원준이를 막 안아주고 싶네요.
네.
그 말 듣고 정민 씨도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정말로. 더 무서웠다고?
저는 이제 애가 너무 해맑게 있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원준이가 엄마 내가 너무 무서웠다고 원준이 잃어버렸을까봐 그랬더니 엄마보다 내가 더 무서웠어 그래서 막 뛰었어 하는데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냥 정말 꼭 안아줬어요. 말없이 꼭 안아주면서 원준이 미안해 원준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리고 엄마는 너 절대로 두고 어디에 혼자 안 가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미안해 얼마나 무서웠어 이러면서 진짜 한동안 안아줬어.
그러니까요. 나 너무 이해가 가. 그게 걔가 막 뛰는 걸 내가 상상이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뛰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우리 원준이. 하지만 경찰차.
근데 그 감동도 잠시.
엄마가 탈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해맑게. 근데 엄마도 경찰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신기하긴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죠? 애가 처음 타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맨날 폴리 막 이런 것만 보다가.
아니, 엄청 신기했었나 봐요, 진짜. 아니, 안에 막 철창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로만 보던 걸 직접 탔으니까. 와, 그 와중에 원준이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는지. 아빠 출장 갔다 오서도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와중에 그 좋은 걸 엄마랑 해보고 싶다고. 아니 그리고 집에서 혼자 와서도 울지도 않고 책 정리하면서 읽고 있었다니까. 와 정말 우리 원준이 크게 될 놈이네요. 아니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크게 될 놈이 영화를 봐가지고 딱 이 단어가 생각이 나네. 아니 정말 뭘 해도 하겠어요. 정민 씨도 너무 놀랐겠지만
정말 놀랐어요. 진짜
근데 아이들을 대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던 계기가 됐을 것 같네요.
맞아요. 아니 사연에도 그랬지만 진짜 애들 말 안 듣는다고 평소에 막 제 감정대로 막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제가 너무 부끄럽고 이날 이후로 너무 많이 방송을 했고 이제 좀 걸러서 좀 얘기하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요. 잘은 안 되지만 항상 안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을 네. 해야죠. 진짜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두고두고 추억거리가 될 거예요.
네.
그 정민 씨랑 원준이에게 생각주머니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참 감사하고 저는 오늘 사연의 주인공과 직접 만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네요.
아 근데 확실히 사연이 제 얘기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그죠.
사연 진짜 많이들 보내주세요. 아니 생각도 정리가 되고 사연 보내니까 또 이런 맛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엄마의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만들어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재미난 우리 집 이야기, 우리 집에선 그냥 평범한 일인데 싶은 이야기부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게 다이나믹한 이야기까지 엄마들 만나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잖아요. 글 쓰는 거 부담스럽다고 주저하지 마시고 그냥 수다 떨듯이 써 보내주시면 재밌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또 가족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예루살렘 라디오 홈페이지 엄마들의 놀이터 게시판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 정민 씨의 사연 원준이의 대모음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큰일 없이 좋은 분들 만나서 무사히 원준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어 너무 감사한 사연이었는데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큰 일도 있지만 소소한 일들에도 참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 얘기도 듣고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해보면서 아이들 키우는 지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슴 쓸어내릴 만한 일들은 안 생기면 좋겠네요. 우리 정민 씨가 가면서 노래 한 곡 신청하고 가셨어요. 듣고 올게요. 윤종신의 Oh My Baby. 엄마들의 놀이터 정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서울 노원구에서 남인선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는 것 같네요. 저는 8살, 6살, 딸 둘에 4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결혼 후 가족 계획을 세울 땐 넷을 낳자고 약속했는데 첫째 아이를 낳다 보니 이 육아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직장일 하랴, 중간중간 애 보랴, 집안일 하랴. 게다가 남편이 야근과 밤샘 작업이 많아 거의 혼자 아이를 키웠죠. 아이 넷 계획은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지 하면서 그 말이 쏙 들어갔어요. 힘들긴 했지만 아이가 너무 예쁘니 첫째가 돌이 지났을 때 둘째를 가졌답니다. 그렇게 두 살 터울로 둘째를 낳고 혼자 두 아이를 보려니 더 힘들더라고요. 남편도 밉고 그래서 둘만 낳고 더는 안 낳겠다고 다짐에 다짐을 했었는데 친정엄마가 시댁 생각해서 아들은 꼭 낳아야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이 셋을 다 키우신 한 목사님 부부는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셋째 안 낳았음 어쩔 뻔했나 싶다. 셋째는 무조건 꼭 낳아야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아, 애기 많이 안 낳기로 결심했는데 주변에 흐르는 다산의 물결을 타고 시간은 흘러흘러 두 살 터울로 또 셋째가 태어나게 됩니다. 다행히 아들이라 이제는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셋째 낳고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도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육아 우울증 같은 거였을까요? 막연한 불안감도 많았고 하루하루는 어찌어찌 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 쓸데없는 걱정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산후 우울증으로 남편과 아기를 죽인 사건도 생각나고 기도와 교제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지긋지긋한 출산 다시는 안 한다며 애기용품이며 산모용품, 셋째의 작아진 옷들을 다 버리고 나눠주고 아주 홀가분하게 미련 없이 싹 정리했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 셋째가 어느덧 30개월, 첫째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했고요. 아이들이 커가니까 몸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아, 이제 나에게도 밝은 미래가 오는구나.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넷째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자꾸 임신 테스트기를 사오겠다는 남편을 만류하다가 닭다리 못 이겨 검사했더니 띵, 임신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두 줄이 너무 반가웠어요. 셋이면 충분하다던 남편도 임신이란 걸 알자마자 기분 좋게 출근해서 회사에 다 말하고요. 하나님이 저희 부부에게 넷째를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굴곡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셨더라고요. 남편도 저도 넷째는 아들일 것 같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둘둘 딱 맞게 주셨지 뭐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셋도 힘든데 어떻게 키울래? 이 아이가 커서 우리 연금 내야 될 텐데 얼마나 힘들겠니? 아주 먼 미래의 일까지 벌써부터 걱정하시더라고요. 첫째도 짠해하시고. 그런데 첫째 세연이는 아주 시원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할머니, 저는 동생 또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저는 동생 100명, 1000명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작년에 세연이가 또 동생 낳아달라고 아빠에게 편지까지 썼던 걸 사연으로 보냈었는데 세연이는 정말 동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나 봐요. 덩치만 컸지 아직 어리다고만 생각했던 세연이는 요즘 저를 정말 많이 도와준답니다. 제가 동생들 혼내면 동생들 다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래서 동생들이 좀 버릇이 없지만 제가 몸이 힘들어 안방에서 쉬고 있으면 저희들끼리 속닥속닥 아이스크림도 몰래 꺼내 먹고, 물놀이 하다가 동생 옷이 젖으면 저한테 혼날까봐 옷도 알아서 갈아입히고, 아주 웃긴다니까요. 일만 하고 융통성이라곤 일도 없는 것 같았던 남편도 아이들이 많아지니 알아서 도와주고 저를 많이 이해해줘서 첫째만 있었던 때보다 아이가 셋인 지금 더 사이가 돈독해진 것 같고요. 막상 넷째가 태어나면 또 정신없이 힘들겠지만 지금은 참 행복하네요. 네, 사연 감사합니다. 먼저 넷째 임신 소식 저희 엄마들의 놀이터에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만 주십니다. 신기하게 넷째 가진 엄마들이 인선 씨랑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두 줄이 반가웠다는. 아마도 이미 새 아이가 주는 행복을 맛봐서 넷이 주는 행복은 어떨까 기대돼서 아닐까요? 물론 육아는 힘들겠지만 지금 세연이가 그렇게 잘 도와주니까 넷째를 키우는 데에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합니다. 행복한 세연이 엄마 인선 씨 덕에 우리도 행복하네요. 넷째 만나는 날까지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출산 소식도 보내주시고요. 신청하신 곡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동화 읽어주는 엄마. 엄마들의 놀이터 2부 동화 읽어주는 엄마. 오늘도 가슴 따뜻한 목소리의 주인공 동화구연가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지연이가 평소에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신기한 마음여행이라는 책을 또 읽었는데 네.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 책을 읽은 지가 읽은 게 근데 그걸 앉은 자리에서 다 읽더라고요. 네. 얼마나 예쁘던지 저도 그렇게 못하는데 아들 자랑한 겁니다. 자. 자,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동화는 사라 스튜어트가 글을 쓰고 남편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도서관입니다.
네. 제목이 동화치고는 참 심플하네요. 네. 사라 스튜어트는 이름이 익숙한데요?
네, 맞아요. 아마 이 책 표지 보시면 언뜻 기억나실 것 같아요.
네. 기억났어요. 네네. 리디아의 정원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그림이 되게 따뜻해서 그쵸, 기억나거든요. 네. 꽃도 많고.
네. 그렇죠. 분위기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네. 리디아의 정원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도 몇몇 장면들이 이렇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때가 있어요. 영희 씨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네. 어쨌든 이 앞표지처럼 꽃이 많았던 거 그리고 네. 리디아의 변해가는 표정들? 네.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어린 리디아를 통해 마음의 꿈을 품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또 꿈이 있는 사람은 절망스러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 리디아의 주변도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꿈은 단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봤었는데요. 네. 오늘 책도 그런 내용이에요. 실존 인물인 메리 엘리자베스 브라운의 전기를 그림책으로 담아냈습니다.
네. 실화를 기반으로 한 네네. 동화네요. 네. 색달라서 기대가 됩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 내렸지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이 이 세상에 나왔어요. 마르고 눈 나쁘고 수줍은 많은 아이였지요. 인형놀이는 관심도 없었고 스케이트도 즐겨 타지 않았어요. 하지만 책 읽기만큼은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읽어내렸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잠잘 때에도 늘 책을 끼고 누웠고 이불 밑에는 손전등을 늘 켜두었어요. 그러고는 이불을 텐트처럼 세워 쓰고 잠들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네. 와, 정말 하늘에서 아기가 뚝 떨어졌어요. 어쩜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요. 엘리자베스는 정말 책을 너무 좋아하나 봐요. 네. 그리고 이 책도 그림이 참 예뻐요. 이렇게 이 뭐 액자 속에 어떤 그림이 네. 들어있는 느낌? 그런 그죠. 느낌이고 참 동화 속 세상 같다는 게 이런 것 같네요.
그죠. 이 남자가 그린 건데 어떻게 이렇게 소녀 감성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구나. 그죠? 남자가 그렸는데 네. 소녀소녀하네요. 진짜 색감도 그렇고
네. 이렇게 늘 책을 끼고 사는 엘리자베스가 부러운 엄마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뭐 아이한테 책 읽기를 바라는 건 아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세계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간접 경험하면서 생각 주머니가 커지기를 바라서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아직 지안이가 어려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책을 좋아하니까 좋더라고요.
그쵸?
그냥 지금부터 책 보는 것 자체의 그 흥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학교 OT 때 교장 선생님도 그냥 그러더라고요. 그냥 어떤 책이든 읽고 싶어하는 책 많이 읽으면 좋다고
네.
그러면서 상담할 때도 저희 담임 선생님이 네. 지안이가 책을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시면서 본인도 어릴 때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도서관 가면은 마치 백화점에 온 것 마냥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안이도 학교 도서관에 책이 많아서 너무 좋다고 막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그 흥미를 느끼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아이가 어떤 진정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기 전에 엄마들이 너무 많은 부분에 개입하지는 않는지 또 엄마 스스로가 반문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책 읽기가 엄마나 아이에게 이렇게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정말 무슨 땡땡 시리즈는 사탐 과탐 영역에 연계가 되고 또 땡땡 시리즈는 역사나 인물 영역 등등 막 정말 입학과 동시에 여기저기서 막 들리는 얘기들에 불안해져서 이렇게 덜컥 수백만 원대 전집을 구입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많이.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교육열이 네. 높은 엄마들이 주로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일단 애들이 책을 들고만 있어도 좋네요.
네.
아 근데 진짜 수백만 원대 전집
네.
그런 곳에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엄마들.
저 교육열 안 높은데 유경험자거든요. 근데
아 그러셨구나.
아 정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런 책 읽기가 학과 수업이나 어떤 지식을 쌓는데 그런데 목적이 되지 않기를 좀 바라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좋아서 네. 샀는데 애들이 안 읽으면
그렇죠,
그만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안타까운
네.
자, 우리 들으시는 엄마들 명심해 주시고요.
네.
너무 어릴 때부터 그런 쪽으로 책 읽기를 좋아하던 아이들도 싫어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책부터 스텝 바이 스텝.
네.
자,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계속해서 책을 어떻게 읽는지 궁금한데요.
네.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커다란 트렁크를 끌고 갔지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침대 위에 책을 풀어놓았어요. 침대가 무너져 내렸지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수업 시간 내내 공책에 낙서하기 일쑤였어요. 머릿속이 책 읽기 대회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데이트하는 것보다 책 읽기를 좋아했어요. 친구들은 외출해서 새벽녘까지 춤추며 놀았지만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밤새도록 책을 읽었어요.
아, 엘리자베스는 책을 정말 좋아하죠.
그렇죠. 정말.
침대가 무너질 정도로 네. 책을 쌓아놓고
네.
저도 고등학교 때 한동안 소설책에 빠져서 공부는 안 하고 정말 부모님들
네.
눈에는 세상 도움 안 될 것 같은 그런 소설책 있잖아요.
네.
그 다음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맞아요.
엄청 읽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죠. 이상하게 시험 기간 되면 더 그런 소설책이 땡기고
그런가 몰라요.
아, 저는 이 엘리자베스가 부러운 게 어떤 단순히 책을 많이 즐겨 읽는 것보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았다는 건데
아.
예. 특히 청소년기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비춰질지를 정말 많이 의식하게 되고 여기서처럼 이렇게 이성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러운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다 보면 정작
그쵸.
자기 길을 찾는 부분에는 소홀해지곤 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나 인정받는 게 사실 힘이 되어주기도 하지만 또 그걸 반드시 뛰어넘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이 책 보면서 좀 해봤어요.
맞아요.
네.
그 시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막 다른 사람들의 뭐 시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평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지나고 보면은 내가 정말 좋아했던 일이 뭐 무엇인지 그런 걸 진짜로 찾아낼 때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 시기엔 잘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단 말이죠.
맞아요. 네. 아, 엘리자베스는 이제 성인이 되어 교사가 되는데요. 그 후 엘리자베스의 일상은 어떤지 볼게요.
네.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시내까지 걸어 다녔어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시내까지 걸어 다녔어요. 필요한 것은 단 하나. 감자칩도 필요 없고 새 옷도 필요 없었어요. 곧장 책방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 책 주세요. 운동을 할 때도 물구나무를 서서도 책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마루 청소를 하면서도 그리스 여신들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책에 정신을 빼놓고 있다가 문설주를 들이받을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실화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정기를 담았다고 했는데 와 정말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정말 책장을 넘기는 내내 엘리자베스가 너무 사랑스러웠는데 사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일이 겹치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게 정말 짜증스러울 때가 많기도 하고요. 또 일상에 이렇게 신경 쓰다가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행복한 일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거든요.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이 아니라 이렇게 엘리자베스처럼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이 그림처럼 좀 집은 엉망이고 일상은 좀 뒤죽박죽이어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집이 참 많이 엉망이에요. 네. 난리가 났어요. 되게 네. 게다가 거기 뭐 고양이 한 세 마리는 사는 것 같아요. 책이 여기저기 쌓여있고 액자도 네. 삐뚤어져 있고 진짜 문설주에 진짜 머리를 박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막 주전자가 컵 그 책 쌓여 있는 위에 있고 책은 다 난리가 났고.
네.
근데 제가 또 궁금해지는 거는 이런 책을 보면 어떤 책을 보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냥 네. 내용 가리지 않고 막 보나 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얻어지는 게 있겠죠. 그냥 책 보는 자체가 굉장히 재밌나 봐요, 그죠? 네. 진짜 엘리자베스가 그동안 읽은 이 수많은 책들로 진짜 집이 네. 발 디딜 틈이 없어요. 네. 너무 재밌네요. 계속해서 들려주세요.
네. 책은 현관 기둥을 따라 높이 쌓이다가 마침내 커다란 현관 문까지 막아버렸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책을 단 한 권도 더 사드릴 수 없는 가슴 아픈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그날 오후에 당장 시내로 걸어 나갔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행복한 마음에 휘파람을 불며 시내로 걸어 나갔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자전거도 필요 없고 비단 리본도 필요 없었어요. 곧장 법원으로 걸어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거 하나 가져가도 될까요? 기부 절차에 필요한 서류 양식이었어요.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거침없이 써내려갔어요. 나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전 재산을 이 마을에 헌납합니다.
와 대박. 엘리자베스 멋지다.
그쵸.
아니 보통 이렇게까지 자기가 좋아했던 거를 다 누군가에게 주기도 어려운데
그쵸?
너무 원 없이 읽어서일까요? 근데 정말 책이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그죠.
이걸 어떻게 다 줄 수 있지?
그쵸 전체 통째로. 정말 엘리자베스가 가진 전 재산은 이 집과 이 수많은 책들인데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던 건 아마 그 책들을 통해 엘리자베스가 정말 행복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해요. 그러고 보면 그동안 읽었던 많은 동화들에서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자신이 아낌없이 쏟아붓고 행복했던 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다 줄 수 있는 거 그런 메시지요.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리디아의 정원 마지막 장면에서도 다시 빈들에 선 그 뒷모습으로 끝났던 게 기억나요.
네. 맞아.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진짜 멋지네요.
네.
리디아의 정원에서도 그 다시 빈들을 보며 여운이 남았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 엘리자베스의 노년은 어떤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엘리자베스 브라운은 친구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는 친구와 늙어서까지 오래오래 같이 살았대요.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도서관을 찾았어요. 걸어가면서도 책장을 넘기고 넘기고 또 넘기면서요.
와, 역시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네요. 그리고 그런 친구가 또 있네요.
그러게요. 그죠.
아니, 그리고 이게 뭐예요? 엘리자베스 도서관?
네네.
뭐 그 집채로 그냥 도서관이 된 건가요?
네네. 실제로, 우와. 네. 엘리자베스 우와. 브라운이 헌납한 그 집과 책들로 이 시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생겼다고 해요.
너무 멋지다.
네. 저 갑자기 그 얼마 전 길거리 게시판에서 본 포스터가 생각나는데요.
네.
부모 교육 포스터였는데, 제목이, 엄마는 꿈이 아줌마였어? 였거든요.
아, 제목 확 와닿네요. 뭔가 굉장히 우픈 현실 같고.
아, 네.
진짜.
오늘 영희 씨랑 함께 읽은 이 도서관은, 여러 가지로 저 자신에게 반문해보고 싶은 게 많기도 했어요. 네. 아이와 이 책 함께 읽으면서, 아이도 엄마도 이 엘리자베스처럼 뭔가 다 바칠 수 있는 자신이 좋아하고 행복한 일이 뭔지 또 좀 어렵고 힘들어도 행복할 일이 뭘까 함께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 한 사람의 생을 다 담은 책인데 분명하게 남는 단어 하나 네. 책이네요. 그 부분도 참 인상적이에요. 만약 나의 전기를 쓴다면
네.
정영희의 전기를 쓴다면 사람들이 다 읽고 나면 가장 남는 단어는 뭘까 궁금해지기도 네. 하고 오늘도 강한 여운을 남겨주고 가시는 우리 동화 읽어주는 엄마 박혜상 씨 참 봄날과 어울리는 책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할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오늘 동화 읽어주는 엄마에서는 사라 스튜어트가 글을 쓰고 남편 데이비드 스몰이 그림을 그린 도서관 읽어봤습니다. 누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쯤은 있죠. 다만 엘리자베스 브라운처럼 정말 온전히 하나의 삶을 바치다가 그 소중한 걸 다 나눠주고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마 그 시간 내내 온전히 행복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도 생각해 보겠지만 그 전에 우리 엄마들이 나는 뭔가에 저렇게 올인해서 행복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양양의 같이 살자. 엄마들의 놀이터 문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께는 하마메디에서 협찬해 주신 소정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무려 7년 만에 극장 나들이였답니다. 마침 좋은 영화가 있었고 아이들도 다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저는 4년 만에 미국에서 온 친한 동생과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극장을 갔더니 입구가 어딘지 팝콘은 어떤 걸 사야 할지 갈팡질팡. 저는 오랜만이어서 서툴고 같이 간 동생은 미국서 와서 서툴고 근데 그런 시간까지도 너무 재밌고 즐겁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늘 행복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들 오랜만에 낮에 영화 한 편 보러 가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네요. 엄마들의 놀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나는 행복한 엄마입니다.